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3월 셋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개인 방송 팟캐스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외국 지리 이름이 만 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후생부 장관이 미국 식품의 인공색소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에디터스 초이스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자기 생각을 전달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리어블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 6화,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의 국가를 작사한 프란시스 스콧 키를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In my opinion.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자신의 오빠와 함께 개인 방송 팟캐스트를 시작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발표했습니다. 지역일간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여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의 이름은 IMO인데요. 나의 의견으로는 이라는 뜻의 영어 관용구 In my opinion의 각 단어 앞머리 글자를 줄인 것으로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인 10일에 이뤄졌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죠. 미셸 오바마 여사는 무슨 생각이든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레이그 로빈슨 자신의 오빠라면서 우리는 청취자들의 질문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할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것에 답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의견과 배움 그리고 많은 웃음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빛의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로빈슨 씨는 전미 농구코치협회 대표로 농구코치 존 칼리파리와 함께 승리하는 방법 Ways to Win이라는 이름의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명의 진행자와 다양한 인물이 스포츠와 리더십, 성공의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팟캐스트의 출범을 알리는 오바마 여사의 게시물은 3일 동안 약 14만 5천 명 구독자의 좋아요 반응을 얻었고 약 2,800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와 오빠의 IMO의 첫 방송은 12일이었는데요. 이날 에피소드 두 편을 공개했습니다. 헐리우드 흥행 영화 바비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에 출연한 배우 이사 레이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출연했습니다. 한편 미셸 오바마의 개인 방송 발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신의 팟캐스트 개빈 뉴섬입니다. This is Gavin Newsom을 선보인 직후 나왔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뉴섬 주지사가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양한 출연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방송에서 뉴섬 주지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반대한다고 말해 소속 정당인 민주당 내 다수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외국 지리 이름.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지명정보시스템 GNIS는 미국의 전역에 하천, 산, 언덕, 바다, 공동묘지, 도로 등 약 230만 개의 지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 내에 외국 이름을 딴 지명이 만 개 이상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터키가 약 2,300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국가 이름인 터키와 조류인 칠면조의 영어 이름 터키가 같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터키를 제외하면 프랑스가 1,350여 개, 네덜란드는 1,000여 개, 독일 1,000여 개, 영국 80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국가 이름보다는 영국의 여러 도시 이름이 미국의 도시 이름으로 그대로 인식된 사례가 많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의 이름으로는 요르단이 천여 개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미국의 남성 이름인 조던과 영어 표기가 같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레바논이 약 1,000개, 스페인은 720여 개, 중국 640개, 이스라엘 약 580개 등입니다. 미국 내 한국과 관련된 지명도 500개가 넘었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 칼퍼퍼 카운티의 코리아 로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길 이름은 1899년 미 연방 우정국이 버지니아에 우체국을 추가하면서 독특한 이름을 찾던 중 버지니아 코리아 우체국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근처 도로 이름이 코리아 로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는 사유지 안에 있는 길이긴 하지만 코리아 레인이 있습니다. 한편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 애난데의 일부 구간에도 한국 관련 명칭을 붙이려는 공청회 등이 진행됐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 도시 이름은 예루살렘, 안디옥, 베들레헴, 헤브론 등 주로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사람의 성과 같은 외국 지명인 조던, 프렌치, 잉글리시, 웰시, 잉글랜드, 저먼, 아일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 등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지명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태그입니다. 식품 인공색소와의 전쟁.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특히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색상이 들어간 식품은 어린이들에게 먹어보고 싶은 호기심과 충동을 일으킬 텐데요. 그러나 석유 기반 화학물질로 만든 인공식품 착색제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 및 주의력 부족, 잠재적인 암 위험,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이 인공색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의 일환인데요.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은 10일 식품업계 리더들과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앞으로 자신의 임기 안에 식품에 쓰이는 인공색소 첨가물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미국의 대표 식품 기업인 켈로그, 스머커스, 제너럴 밀스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소비자 브랜드 협회의 멜리사 혹스테드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혹스테드 회장은 메모에서 케네디 장관이 식품업계가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여러 차례 앞서 미국 식품에서 인공색소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월 대표적인 인공색소인 적색 3호, 레드 넘버 3의 사용 승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적색 3호는 실험용 동물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단체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과거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을 허용했었다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소비자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FDA가 결국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식품업계는 인공색소 퇴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반응인데요. 혹스테드 회장은 케네디 장관에게 보낸 감사서한을 통해 앞으로 보건후생부와 긴밀히 협력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인공색소 제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운전과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푸드베이브의 바니하리 창립자는 이미 미국의 식품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인공색소 없이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은 안전한 제품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한반도 관련 기사 중에 에디터가 뽑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1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미국 정부 반응 좀 보죠.
네, 백악관 국안보회의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SC 대변인은 이날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입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도 궁금한데요. 유엔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U는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과의 외교를 재개할 걸 촉구했습니다. 또 영국도 이번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구체적인 정보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로 최대 사거리가 60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한 연합훈련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 첫날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예, 북한이 이에 대응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다양한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어떤가요?
네,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각각 억제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가 미국과 동맹국 기지를 표적 삼아서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어서 미국도 이에 맞설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B-61 전술 핵폭탄과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걸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들은 적의 방공망을 피해서 북한과 중국의 주요 목표물에 핵탄두를 정확히 투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터스 연구원이 구상한 전술핵 배치 지역은 어딘가요?
네, 피터스 연구원은 이 전술핵 배치 장소로 미국령인 괌, 한국, 일본을 꼽았는데요.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 오산, 군산 기지에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현재 미국의 핵무기 배치 현황을 보면요. 약 200기 미만의 전술 핵탄두를 서유럽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1000기에서 2000기에 달하는 전술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빠르게 핵 전력을 확대 중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전략 핵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략 핵 전력, 즉 전략 핵 잠수함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는 적국의 전술 핵 사용에 대응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전략핵 사용은 오히려 더 큰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네, 이 전술핵하고 전략핵의 차이점 잠깐 짚어주시죠.
네, 전술 핵무기는 보통 이 수십 킬로톤의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어뢰, 야포 등을 통해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사용됩니다. 반면에 전략 핵무기는 고위력의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이나 폭격기에 탑재해서 적국 깊숙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네.
예, 미국은 1991년에 전술핵 대부분을 철수했고요. 주한미군에서 운용되던 전술핵도 그때 철수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12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의 위협 증가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랜드연구소의 라파엘 코헨 전략 교리 프로그램 국장의 의견인데요. 코헨 국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강압적인 행동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지상군 중심의 현재 구성을 바꾸고 중국을 염두에 둔다면 해군력 그리고 공군력 중심으로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미군의 역할 재조정이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코헨 국장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걸 전통적으로 우려해왔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책적인 선호도를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에 좀 더 일반적인 역할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넌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중국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영내 테러 대응, 평화 유지, 인도주의 지원 등 보다 일반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예, 또 속도를 완만히 조정하면서 미한 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동맹의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중국 말고 러시아나 다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헨넌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잠재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분쟁에 관여하길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임무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주한미군을 영내 전력 투사와 물류 거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데이비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추가적인 물류 부대로 증강될 수 있고 한국, 일본, 필리핀의 공군 기지와 연계해서 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반드시 대규모 개편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인 검토를 통해서 역할과 배치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13일자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권에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동맹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고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무부는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얘기가 서울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처럼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기술 등 일정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네, 오 시장이 말하는 핵 잠재력 정확히 뭔가요?
네, 한국 언론의 설명에 따르면 오 시장의 이 핵 잠재력 주장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핵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미 국무부의 입장은 상당히 원론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인 한국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즉,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의 확고함 또 확장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핵무기 보유는 막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자,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내 핵무장론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전에도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 의견은 어떨까요?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안에서는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적으로 커지면서 이 자체적인 핵 능력을 원하는 여론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참모대학의 샘 탕그레디 소장은 핵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원자로 설계와 인프라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스스로 구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다면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는 가능한가요?
네, 탕그레디 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원한다 해도 북한이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데 여전히 상당한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원자로 설계가 고도의 기술이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하는 기술은 지상 발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요?
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핵 잠수함 건조는 이 잠수함 자체의 소음을 줄이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핵탄두, 재진입체 등 복잡한 여러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랜드 연구소의 브래들리 마틴 연구원은 북러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실제적으로 성공하고 운용하고 유지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일정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만약에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에는 얼마나 위험이 되나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그 잠수함의 성능이 떨어져서 미국이 쉽게 탐지하고 격침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특히 북한의 기존 잠수함들은 소음이 커서 탐지하기가 쉽고요. 예, 미국의 뛰어난 대잠수함 전력이 전쟁 초기에 북한 잠수함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결국 이 북한의 핵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구식이고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북한이 설령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 해도 전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예, 또 마틴 연구원 역시 미국이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무력화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협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캐리어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요즘 한국의 스타트업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하는데요.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자기 생각을 전달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리어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들으면서 아 비교하면서 들어야 되고 여러 출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시청자들도 비판적인 사고로 그거를 뉴스에서 얘기를 팩트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커리어브라 스피치 클럽에서 수강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느낀 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현명한 뉴스 소비 방법이었는데요. 약 20명의 수강생이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전합니다.
저랑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른 반대 의견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했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두고 비교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만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커리어블은 2023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강대엽 대표가 회사를 운영한 지 이제 1년 반이 됐는데요. 팀원을 꾸려나가고 또 회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강 대표는 털어놨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데 팀원들을 꾸려가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초기에 저와 함께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공감해주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발자 두 분, 디자이너 한 분, 운영 담당자 한 분, 저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뭔가 자율을 주장을 하면 그거에 맞게 내가 이렇게 자율을 누릴 수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걸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맡은 바를 다 성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리어블을 거쳐간 수강생들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았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고 글 쓰고 표현하게 하잖아요, 말로. 그런데 글이 잘 써진다.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멤버분들이 계실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마케터분도 수강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 마케터분도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고 표현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또 저희 커리어블이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마케팅도 해주시고 본인도 참여해주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커리어블은 배세나 마케터에게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배세나 마케터 또한 말하기에 관심이 있고 또 커리어블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강 대표의 사업 철학과 비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고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일이 너무 빨라요. 그다음에 나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준다. 그리고 수정이 빠르다. 앞으로 더 커가실 분이라는 그런 잠재력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나 저의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티하고 계신 분들이 커리어블 스피치 클럽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것은 나눠야 하니까요.
또한 커리어블의 가장 큰 장점은 말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라면서 스피치의 중요성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하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짧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고 그냥 영상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버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나의 생각이다. 그래, 과연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남의 말을 듣고 그게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걸 과연 학교에서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일단 발표 자체를 안 하고요. 입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 토론, 논술의 그런 기회의 장이 있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독서 논술 그런 스피치 클럽이 생긴다면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여러 출처와 인용이 된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아이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커리어블의 스피치 클럽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커리어블은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입소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인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1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10명한테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경험을 하고 바이럴을 시켰을 때 그게 스타트업에 처음 커나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은 바이럴이고 적은 인원수가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리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들의 의견도 듣고 커뮤니티를 단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해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치 클럽의 한 참가자인 김나은 씨는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며 참가한 이유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직접 뵙고 좀 더 동기부여 받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사실 그 아카데미를 다녔어서 읽거나 아니면은 뭐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많이 좀 배웠으니까 훈련이 됐으니까 이게 괜찮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읽는 걸 떠나서 제 생각을 말로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어려움이 너무 크게 있어서 이 생각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로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커리어블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저는 언론사 입사 준비가 저한테 사실 키워드였는데 그 뭐 언론사 입사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는 언론사 구인 일정? 이런 것도 카톡으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도움받고 있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더불어 또 다른 참가자인 조은아 씨는 스피치 클럽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제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고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뭔가 많이 알려주는데 좀 급급한 것 같은데 좀 자기 의견을 가져야지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스피치는 사실 앵무새처럼 뭔가 지식을 그냥 알려주고 남이 얘기해준 거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가지게 하는 거에 있어서 스피치가 중요하고 또 스피치를 하면 또 그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장이 되고 수업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스피치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치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빈번하고 중요한 것이 사람들 간의 일할 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뭐 챗GPT가 더욱 발전할 거고 글 같은 경우에도 쉽게 써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하고 표현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스피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생각을 잘 한 거를 기반으로 내가 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글로 표현한 거를 잘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그 단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 현재 커리어블은 스피치 클럽에 중점을 두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책 읽고 글 쓰고 말하는 거를 저희 중점 모토로 삼고 있는데 사실 책 읽고 글 쓰고 말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운영 노하우나 아니면 개발단을 좀 확실히 해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 대표는 창업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창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르십시오. 고민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되니까 그냥 지르고 나서 고민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저는 살면서 열심히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고꾸라지더라도 그때도 열심히 해서 뭐 그때 살 길을 또 찾지 않을까요? 제 원래 성격 그렇습니다.
말과 글을 무기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커리어블. 한국 젊은이들의 창업 도전기를 전해드리는 스타트업 코리아. 커리어블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6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55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소식에 국제사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무력수단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유엔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맞서기 위해 다른 38개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전쟁에 미군 수십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이라크에서 페르시아만 전쟁,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해 연합군과 이라크가 치른 걸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다국적 연합군은 우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 목표물을 폭격했습니다. 연합군은 최신 군사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라크 측의 많은 주요 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봤습니다.
1991년 1월 17일 다국적 연합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했습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노먼 슈워츠코프 사령관의 지휘 아래 1월 17일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막의 폭풍 작전을 전개하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연합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이라크군에 빗발치듯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공중과 해상 폭격에 이어 2월 24일에는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42일 동안 공중과 지상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42일 동안 연이은 공격을 감행한 다음 1991년 2월 28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무렵 쿠웨이트 내 이라크군은 대부분 항복하거나 도주했습니다.
1991년 2월 26일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군에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늦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라크군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연합군이 감행했던 대규모 지상 공격은 사담 후세인 군대를 나흘 남짓 만에 100시간도 걸리지 않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쟁, 그러니까 연합군과 이라크의 걸프 전쟁에서 전사한 연합군은 약 370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라크군은 최대 10만여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고 추산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이라크군 희생자 수가 10만 명보다는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쟁으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쿠웨이트는 심각한 피해를 봤지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걸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이라크를 통치했습니다. 몇 년 뒤 일부 미국인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축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연합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에게 반발하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 역시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저항했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은 사담 후세인에게 저항해 싸웠지만 모두 참패했습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와 이라크, 시리아와 이란의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산악민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아직도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고 오랜 세월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자체 민병대를 구성해서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항전하며 독립국가를 꿈꿨습니다. 쿠르드족은 걸프전쟁이 끝난 뒤에는 사담 후세인 정부에 반발하며 봉기를 일으켰지만 크게 패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군을 동원해 쿠르드족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의 탄압을 피해 난민이 되어 힘겨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패배한 쿠르드족은 이란과 튀르키예,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로 피신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부의 탄압으로 쿠르드족 수천 명이 전쟁 부상이나 질병, 기아로 사망하거나 고통받았습니다.
1991년 4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쿠르드족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국과 협력하라고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연합군은 쿠르드족을 위한 난민 수용소를 설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라크 군인과 항공기는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미국의 국가를 작사한 프란시스 스콧 키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로 시작되는 미국 국가 성조기어 영원하라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국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의 가사를 쓴 인물은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시인인 프란시스 스콧 키였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1812년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 때 미국 동부 발티모어 항의 포트 맥힌리 기지에 영국군이 하루 종일 포를 쏘아댔으나 끝까지 기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감명을 받아 시를 써내려갔고 그 시가 나중에 미국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의 가사가 됐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1779년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테라 루브라라 불리우는 대규모 장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삼촌인 필립 바톤 키한테서도 법률을 배웠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10년대 초 영국은 미국 해군 병사들을 납치하는가 하면 프랑스와의 교역을 방해하는 사건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갈등은 급기야 이른바 1812년 전쟁이라 불리우는 무력 충돌로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그 당시 신생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조지타운 경포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서로 다른 주장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무력 사용은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군은 1814년 워싱턴 DC를 함락했습니다. 당시 영국군이 포로로 한 미국인들 중에는 키의 동료이자 의사인 윌리엄 빈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검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빈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맡게 됐습니다.
키는 존 스키너 미군 대령과 함께 협상을 위해 발티모어로 향했습니다. 발티모어는 체사피크 만에 접해 있는 도시이고 그곳에는 영국 군함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키와 스키너는 영국 군함의 승선에 빈스 박사의 석방 교섭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포트 맥힌리 기지를 포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면 그 계획이 누설될 것을 염려해 공격이 끝난 후에 풀어주려 한 것입니다.
1814년 9월 13일과 14일 아침까지 프란시스 스콧 키 일행은 25시간 동안이나 미군의 포트 맥힌리 요새 영국군 포화가 퍼부어지는 것을 불안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키는 밤새도록 계속되는 포격에 미국 기지는 초토화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격이 멈춘 새벽, 자욱한 연기 속에 미국기가 여전히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는 그 순간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넣고 있던 한 편지 뒷면에 그 감동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대 보이는가 펄럭이는 저 깃발을. 당시 그 성조기는 기지 사령관 조지 아미테드 소령에 의해서 메리 영 피커스길이라는 여성이 손수 바느질을 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미스테드 사령관은 먼 거리에서도 영국군의 눈에 띄도록 초대형 길을 달았던 것입니다.
영국군은 진지 포격을 끝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키는 다음 날 자신이 묵었던 호텔에 들어가 계속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바탕을 둔 시는 Defense of Fort McHenry, 즉 맥힌리 요새의 방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3절로 된 이 시는 볼티모어 패트리엇이라는 신문을 비롯해 여러 신문과 전단지 등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는 존 스태포드 스미스가 작곡한 To Anachron in Heaven, 즉 천상의 아나크론에게라는 곡에 붙여 애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사람들이 주로 술을 마시며 부르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차츰 전국으로 퍼지면서 곡명도 새로 The Star Spangled Banner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징으로 계속 연주되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의 국가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논란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측에서는 가사가 너무 폭력적이고 부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노래를 공식 행사 때마다 연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1년 3월 3일 의회 결정에 동의해 이 곡을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미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끝에 정식 국가로 공식 지정이 된 것입니다. 성조기여 영원하라 1절 가사 해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오 그대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어제 황혼의 미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널찍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납기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섬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e
오,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프란시스 스코키는 국가의 가사를 쓴 후에도 워싱턴 DC에서 법조인으로 일했습니다. 키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서 법조계에서 활동한 기간은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 재임 중 DC 검사로 임명돼 1833년에서 1841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형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키는 진지한 성공회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키가 인종 문제에서 이중적인 면을 보인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키는 1800년부터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의 검사직에 있으면서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 제도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며 고문의 바탕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억압받는 자들의 고향이라고 말해 노예 반대 운동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1800년대 일부 노예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른 노예를 감독하는 농장 관리인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 8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흑인을 아프리카로 보내기 위한 미국 식민협회 ACS의 설립에도 참여했고 지도자이며 핵심 멤버였습니다.
ACS는 해방된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미국 땅에서 태어난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들은 당시 미국 상류층 시민들에게는 아메리카가 다른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도 바로 상류층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하면서도 아프리카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ACS는 대부분의 노예 해방 운동 세력이나 흑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CS는 1847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830년대 초 미국인들의 노예제에 대한 생각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ACS의 사업에 대한 반대도 늘어났습니다.
극히 소수의 흑인들만 아프리카로 갔고 간 사람들도 서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많은 수가 사망했습니다.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차라리 미국을 떠나려면 캐나다나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스코키는 연로해지면서 늑막염에 걸려 1843년 1월 11일에 벌티모어에서 타계했습니다. 향년 63세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가사를 쓴 프란시스 스코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